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삼아라는 큰 주제 아래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좀 살펴가도록 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놀라운 부흥의 기록과 또 흔적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유사 부흥이 있었어요. 정직히 말하면 부흥 같아 보이지만 가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부흥이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흥 같아 보이는 유사 부흥 말고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도하시는 성경적 부흥이 뭔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허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참되게 일어났던 부흥의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첫째, 아주 무서운 죽음의 냄새가 전조에 깔린다는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깊은 어둠,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전조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 지경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성한 데가 없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참남하고,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참남합니까? 그런 지경에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부흥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났어요. 그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도 결국은 말씀 사경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평양 시내가 놀라운 경이를 목격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참된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게인 1907 이런 구호로 한때는 주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게인 1907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욘드, 그 부흥을 넘어서 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지금 공경을 만났어요. 어떤 공경인가 하면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는데 떠밀려 흘러가다가 그는 어쩌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이 가족 대대로는 목축업자들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했죠? 시기하려 시기했습니다. 항상 이 시기의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 거주하는 본질이에요.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이 되고 영적인 갈등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한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뒤뚱거리는 언제 이게 또 뒤집어 엎어질지 모르는 위경 속에서 파도 끝에 섰다가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가는 정신없는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우리의 준비해야 될 태도입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음모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본질입니다. 이삭도 지금 공경을 만났어요.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아비멜렉이 나가라. 그를 쫓아냅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싸워요. 이삭이 참 특징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상에서 유일하게 일부일처를 유지하고 지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랑도 다투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밀려가요. 신기한 건 그런 삶의 스타일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아,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게 가장 큰 근거예요. 세상은 그를 군박하지만 마치 요셉을 온 시대가 덤벼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노래했죠? 활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기었으니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었도다. 자, 그는 이제 공경을 만나서 이제 밀리거나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그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안정된 터전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골짜기가 여기 그랄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골짜기에서? 골짜기가 갖는 환경 자체가 또 얼마나 척박한 장소입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이 위경과 공경과 쫓김의 끝에서 뭘 하고 뭘 하지 않는가를 잘 보세요. 이삭이 한 일이 있고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지 않는 일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다든지 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했다든지 또 누구를 쫓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든지 일절 인위적인 강구책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쫓겨갔을 뿐이에요. 그런 일들을 일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가를 잘 봤어요. 한 일이 뭐냐 하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인식이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추억과 기억이 물론 새로웠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우리네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과는 사뭇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우물은 뭐 때문에 팝니까? 물 때문에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거느린 식솔들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식구들도 많고 종들도 게다가 물을 먹여야 될 소떼, 가축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당장 하루라도 이걸 충당할 수 있는 물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전부 아사할 그런 위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가 뭘 구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쫓아다니고 뭐 대책회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물은 지금 이 가족의 이 공동체 생존에 절대 필수적인 겁니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은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척박하고 공고한 지경에서도 살아냈던 시선이었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독교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양한 시대에 맞는 어떤 기독교적 컨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에 맞는 스타일이 더더욱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먼저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죽음이 가득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에 놓여진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가장 필요할까? 마치 물처럼. 무엇을 구하는 게 진짜 본질일까? 그것을 마음에 잡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 본질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추구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삭은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물. 근데 그 물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다시 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소중히 붙들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었던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 때 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우리에게 물은 뭘까요? 지금 무엇이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가? 집에 한번 불이 나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이 나보면 그 사람 들고 뛰어나오는 게 그 사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경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사람에게 가짜와 진짜가 금방 구분이 됩니다. 흔히 그 유머로 그런다잖아요. 여자들이 핸드백을 들고 밖에 외출을 하다가 비가 쏟아지면 저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태도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방을 머리에 이면 이건 가짜고 품에다가 가방을 넣으면 그건 명품이고 만들어낸 얘기겠죠.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력한 비바람이 한번 불 때 이게 진짜 바위에 지은 집인지 아닌지 들통이 난다고요. 지금 우리 개인을 포함해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허기. 과연 우리 각자 속에 그런 말씀에 기갈된 그 허기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우물 안에 18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18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물을 구하느라고 우물을 파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잔뜩 쓰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잡동사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 이걸 걷어내야 돼요. 이 쓰레기를 걷어내야 잡동사니를 걷어내야 물의 근원이 발견됩니다. 물의 근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은 이 블레셋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흥을 논하기 전에 참된 부흥을 말하기 전에 이 블레셋의 쓰레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물줄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각자 이 쓰레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감하게 걷어내고 버려야 될 쓰레기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 강의를 할 때 1장 1절을 설명하면서 혹시 그 첫 강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역사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책이에요. 너무 사변적인 철학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추한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희석되거나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철학 속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갖기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5장쯤에 신기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게 왜 생겼습니까? 그 사건이 주는 초대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사건을 잘 보세요. 단순히 밭을 판 값을 뚱친 도둑질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되어 거듭 나오는 주된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마치 사사시대 이상을 방불케 하는 형태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할 정도로 끔찍한 죽음의 냄새를 풀풀 여기저기서 풍겨내고 있잖아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 그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복원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영국교회가 퇴락하기 시작한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교회당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교회당 안에서 다시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술을 팔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끔찍했어요. 머지않아 한국교회도 저럴 수 있겠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영국교회가 어쩌다 무슨 원인으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절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어디에 투자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각 교단서부터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불과 100년 사이에 영국교회는 지금 거의 무슬림화되어 있어요. 거긴 선교지입니다, 이제는. 우린 거기서 역설적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그냥 재미있는 무슨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완전하고 완성되었고 충족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완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요. 아니, 이 고백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블레셋의 쓰레기를 어떻게 걷어내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진노 아래 놓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자복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 앞에 무릎 꿇어지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7장에 걸쳐 이렇게 소개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다시 고백해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가. 뻔한 얘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뻔한 얘기로 들려요? 아닙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은 엎드려 기도한다고 대책 없이 주어지는 부흥은 없었어요. 운물을 목말라 하는 기갈이 회복되며 그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넣었던 이 혼잡한 신학사상, 이 모든 교회 안에 이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개인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교회의 토양이 갈아엎어지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의 계절이 회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주제를 걸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